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같이 보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아멘. 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살아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강단에선 저는 참으로 죄 많은 존재였고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저가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산의 고통과 주님의 복입니다. 네. 해산의 고통과 주님의 복. 사실 이 말씀을, 2011년도 11월 달 첫째 주, 예,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 특별하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사실 누군가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또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 주시는 바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특별하게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간직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더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하신다면 앞에 서 있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누구나 다 바라는 바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건 슬프건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죠.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매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우리 교회 산이도 있지만 산이한테 먹는 얘기를 하면은 달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성적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예,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쁜 아이가 나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낳은 분이시라면 아이가 잘 크기를 또한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조차도 또한 항상 바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 바람이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한강다리에 올라가서 자살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통 119 그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마음에 한탄한 것들을 뭔가 털어놓고 싶어서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많은 보는 장소로 간다고들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한 홀로 고독 속에 큰 슬픔 속에 외로이 있는 분들조차도 바라는 바가 분명 있으십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고요. 또 과학이 늘어나고요. 교육의 혜택이 늘어나고요. 생활이 편리해진다면 내가 또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채워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나요? 아니죠. 김신동 부모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분명히 바라는 바가 더욱 많아집니다. 예. 과학이 발달하면은 뭔가 좋은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뭐든가 비과학적인 것들은 에이 이건 아니야 라고 여겨질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시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점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점집이 그렇게 많다고들 합니다. 또한 그 지식인들이 많은 대학가 가보십시오. 대학로나 가면 어떻습니까? 타로 점집이 또한 그렇게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젊은이들의 방식대로 또한 점을 또한 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비과학적인 것들에 또한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의 혜택이 늘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내가 배우니까 아 뭔가 삶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지만 그 학업이 늘어나고 또한 교육이 있고 또한 도덕에 대해서 더욱 많이 가르칠 그러한 학교에서조차도 요즘 말하기를 교육 파괴 현상이 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참으로 허망하다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편리하면은 뭔가 삶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 내가 뭐 알코올을 가지고 70% 알코올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아 많은 세균을 죽이겠지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세균들을 죽일 수 있다고 여기지만 반대로 많이 분비는 그러한 편리한 생활이 있는 대도시에서는 아토피 질환과 또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들의 오염이 또한 많이 있다고 뭐 시골의 아이들보다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들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또한 그런 삶들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또한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뭔가가 필요하고요. 내가 또한 그로 인해서 바라는 바들이 있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건 작든 나이를 많이 있든 나이가 적든 돈이 많든 혹은 삶이 그리 윤택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존재이다 라고 결론 내리셨습니다. 즉 모두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오 그 환경에 같이 동참되어 있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바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분에게 내가 로또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뭐 10억, 액수가 적으시다면 100억 이렇게 주신다 한다면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김수남 부모님 댁 위층에다가 좀 버려주십시오. 네, 예, 그곳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진실된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이런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또한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는 복 즉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알아야 될 텐데 이 은혜 즉 하나님께 받는 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어떤 구복신앙 주님께 구했으면 무조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이듯 하나님께서 또한 인격적이시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호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을 주시는 것과 또한 사람이 입장에서 복을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일단은 지금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해서 또한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께 왜 기도하고 계시나요? 뭔가 바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왜 기도할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일단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선하시고요. 사랑이시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떠십니까? 아, 나를 또한 사랑해 주신다면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으실까?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분께서 주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능력이 없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주실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즉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이런 부분들이요.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니까 내가 뭔가 못 받았는데 자라오는 동안에 어느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라도 좀 주십시오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면 가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은 실제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공평하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하고 뭔가 못하고 생각했을 때 문제는 우리 안에 모든 여러 가지 작은 범죄가 한 번이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 내가 뭔가를 주고 싶지만 근데 먼저 너가 줬던 죄들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떻게 상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은 만약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이 없고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기 원한다 하고 말씀하기 이전에 분명하신 말씀은 유죄! 사형! 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나큰 범죄로서 여겨지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고 즐겁고 좋은 복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 해결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남들이 보지 못했던 작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의 이름을 한번 보게 되니까 그의 어머니가 구절 말씀을 보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민영자매가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어서 요즘 가끔씩 이제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서 이게 성경책도 한번 들춰보기도 하고, 혹시 뭐, 이렇게 옥평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모든 아버지 혹은 모든 어머니,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베스에서는 매우 슬픈 현실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으면서 굉장히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주니까요.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의 이름을, 내가 너를 낳다가 죽을 뻔했다. 내가 크게 고생했다, 너 때문에, 야.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처럼 말했습니다. 야베스. 그러니까 아야, 그리고 베츠,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말과, 낳았다, 낳은 아들이다, 낳은 자식이다, 라는 말이 합쳐져서, 내가 너를 낳으면서, 고생했다. 그런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흔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짐승들, 정말 소나 소들도 또한 송아지 있고 그러면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내가 너를 낳으면서 크게 고생했다는 그 의미를 자녀에게 이름으로 주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이름을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동일합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고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살게 되는 삶을 허락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머니의 바램이 어땠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통이요. 자녀에게 있어서 그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름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와 같이 고통을 겪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 고통의 시작에 대해서 시작된 부분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도 잘 아는 이야기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징벌, 즉 형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삶 속에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라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절은 남자는 또한 수고하며 노력하며 땅을 기경을 해야지만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저주가 있는데 무엇이었나요? 아기를 낳는 그러한 고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삶의 그러한 고통들, 수고들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 위에 또한 어머니가 계시겠죠. 할머니죠. 우리에게서는. 또 증조할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고조할머니가 계시고요. 이와 같이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나으신 어머니들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반대로는 인구가 쭉 올라갔을 때맨 꼭대기에는 한 가정이 나올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즉 아담과 이브가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자가 수태의 고통을 주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수태의 고통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형편이 형제님들 매일같이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또한 해산의 고통을 또한 겪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원인이 죄와 상관이 있다. 우리의 부모의 부모의 그 맨 위에 부모였던 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부모였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통을 삶 속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요, 성경에는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중에 전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참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이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 겪는 이 수고와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그가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와 같은 수고가 있는가? 사람이 즐기고 마시고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모든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연구해 봤더니 그가 말하기를 처음 하는 얘기가 이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어머니가 낳지 않고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낳아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근데 인류의 반이죠.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시작이 또한 해산의 고통이고 또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 사람의 인생 살이다라고 이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심히 깊게 연구해 본 다음에 그는 또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의 거의 맨 마지막인 12장을 보시게 되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됨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살이는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다 헛되라는 것이죠. 9절은 또한 전도자는 지혜로우며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며 많은 자문을 정리하느라 진정 열심히 한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10절은 전도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나니 여기 기록된 것이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우리가 가끔 네이버를 보게 될 때 댓글들을 보고서 한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한다. 근데 이 솔로몬 이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통해서 결국 인생살이가 무엇인가라고 참되다. 내가 진리를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가시채와 같고 지폐의 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근데 이 진리는 결국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얻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즉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부터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힘드시죠? 진리를 찾느라 힘드시죠?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론을 하면 이제는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제 결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이 모든 수고와 노력들로 행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결국 사람이 살아야 될 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해산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그 애가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해산은 결국 사람의 고통과 수고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누구나 피해가지 못하는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요. 결국 그와 같다면 내가 수고하며 노력하며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를 스스로 돌이켜보며 살아가는 바만이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될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저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언젠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상하는 모든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또한 내가 이것들을 유지하고자 하여 노력하는 그런 수고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학생들 왜 공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것들 또한 판단하실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수고와 노력을 잊지만은 점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몰고 가게 되고 그랬을 때 어느 곳에 서게 됩니까? 막다른 곳, 삶의 낭떠러지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를 보며 떨어질 것인가,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에 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할 것인가, 남겨진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과 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옮겨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막다른 곳에서 소망의 문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해하며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과 삶의 무게는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에게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군요. 저의 문제가 큽니다. 나의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 있어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남기신 큰 유산이 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고요. 돈도 아니었고요. 좋은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남긴 것은 운명적인 삶, 즉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라고 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오늘 말씀 본문을 돌아가 보게 되면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삶, 해산의 고통과 같은 자신의 삶 발견하였을 때 그는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주님께 비슷하게 간구하는 이가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다 말하며 그가 존귀하게 되었다 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이 한국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다시 그 고통 속에 헤매면서도 주님 이제 좀 살만하네요.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닥다드린 다음에 주님 다시 한번 구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망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며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 공허함이 크게 쌓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속에서 큰 슬픔에서 온 삶을 어렵게 사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았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문제들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나님은 아까 시작점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 굴레, 삶의 굴레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며 결국은 막다른 곳,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뒤에는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못에서 떨어져서 고난받으며 영원토록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왜냐?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기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나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더 큽니다. 나는 더 크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역대기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계보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으며 이와 같이 쭉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가 한번 반복적으로 이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 낳고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반복적인 것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1장을 보시게 되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낙원에서부터 쫓겨난 가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짓게 됐고요. 사망이 오게 됐고요. 또 어떻습니까? 아들들은 싸워가지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습니다.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살인을 했습니다. 사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노아가 아버지였죠. 또한 그 아들이 함과 셋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술을 좀 먹고 좀 이렇게 벗고서 좀 잤을 뿐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막 모함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했습니다. 결국 그 저주가 이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저주가 또한 임하게 되었습니다.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첩, 즉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또한 첩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가정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집안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먼 가족들이요. 또한 3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첩들은 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되고 결국 이스라엘과 대항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첫째 아들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를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애를 했습니다. 자녀들을요. 그랬더니 자녀들끼리 별로 안 좋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둘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받았더니 첫째 형이 내가 저놈을 죽이겠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예. 그 어머니는 결국 그 자녀를 보게 되었나요? 못 보게 되었습니다. 예. 2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옵니다. 네. 유다가 이 가나안 족속 여인을 통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세 명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요. 2장 4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참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첫째 아들의 가나안이 낳은 첫째 아들의 그 며느리였죠. 근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과부가 됐지 않습니까?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통에 따라서 문화적인 풍습에 따라서 둘째 그 아들이 그 어떻게 되죠? 예? 예? 형수. 예, 형수죠. 형수.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형수가 이제는 그 첫째가 없으니까 둘째와 결혼을 해야지만 그 자기 죽은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잇게 되고 나중에 나를 보양할 이렇게 나를 먹여 살릴 아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둘째가 하나님께 또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또한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내 도련님은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뭐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막내 아들 그 도련님이 크게 커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도련님이 컸는데 어떻습니까? 유다 그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못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변장을 한 다음에 결국은 꼭 그 뭐죠? 이런 네, 창녀처럼 치장을 한 다음에 그 아버님을 속여서 결국 아이를 얻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우 창녀짓을 했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다는 말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의롭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에 따라서는 분명히 자녀를 주어야 했건만 그가 안 주고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피말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변장을 하고 거짓말을 치고 이와 같이 피말리는 삶을 그녀는 살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오벳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오벳의 어머니 룻입니다. 룻.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남편이 죽어요. 자기 자신에게 또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그 도련님도 죽습니다. 어이고. 이제 결국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와서 살았지만은 결국 가족이 없어요. 결국 집안에서 남편도 잃고 결국은 멀리 이웃나라에 가서 살게 된 그런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이 납니다. 네, 같은 민족이 아닌 이스마엘 족속인 남편에게 시집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타국에서 생활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2장 21절에서는 헤스론, 즉 마길의 딸이 나옵니다. 딸이 또한 그의 얘기가 나옵니다. 헤스론이 환갑일 때 아내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딸이 있으신다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괜찮은 남자가 있다. 결혼을 해볼만 해. 근데 나이가 좀 많아. 신랑감이 환갑이 좀 됐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비슷한 유래가 또 있는데 룻이 그랬습니다. 옛날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성경을 이렇게 뒤로부터 나이를 한번 계산해 올라가게 되니까 아마 룻의 나이가 서른 살쯤에 결혼했을 텐데 보아스가 아마 122세쯤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우리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분명히 나이 많은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다윗이 예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아버지를 당해서 왕이 되려다가 예, 집안을 완전히 말아먹을 뻔한 그런 아들이었죠. 결국 이 아들 죽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과 또한 결혼한 얘기를 했죠. 예, 또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이 결혼한 얘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3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과 왕 달메의 딸 마아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또한 누굽니까?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또한 아버지를 대항해서 왕이 되려고 했고요. 아버지의 첩들과 잠자리를 다 했고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온통 죄로 범벅으로 만들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장 5절에서는 다윗과 밧수아, 즉 밧세바입니다.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간통을 했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3장 9절에서는 다윗과 첩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첩들 중 하나에서 다만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첩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압살롬이 또 잠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이것이 이 크게 다루셨던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쭉 이어진 것들의 연장선에서 4장 9절이 나오게 되는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야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결국 쉽지 않은 것이며 고통의 연속이며 모두 다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죄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베스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4장 19절부터 23절, 22절의 얘기를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을 말씀하셨고 즉 그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제 때까지 못 살고 일찍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시아버지가 죽고 이스라엘의 성계를 또한 빼앗기고 또한 그 남편과 그 가족들이 남자들이 죽는 그 날에 그 엘리세상의 며느리였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옆에 있는 산파가 걱정 마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낳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그와 같이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은 결국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요 가정의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그 자체는 여러분에게 또한 저에게 있어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도피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올바른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베스에 있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 노력을 전진해 나갔고 그로 인해서 참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쌓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였다. 그가 크나큰 노력을 해서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돈이 많은 사람 또한 많지만 또한 그와 같이 노력한 사람 또한 많을 수 있지만 이처럼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 참된 삶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 그와 같은 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런 행복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 야베스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에게 구했고 그로 인해서 존귀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 씨라는 것은 성경의 크나큰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식물들이 이 씨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고 이 생명이 움트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낳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 어떠한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십니다. 아까 본 로마서 8장에서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도 신음하며 이 상고의 고통을 치르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받는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좀 더 뒤로 가게 되었을 때 유난히 큰 고통을 치른 사람을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왕궁이 아니요. 어느 사람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이 거할 수밖에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었건만 많은 사람들을 그를 이단처럼 여겼습니다. 못 보는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고 귀 먹은 자들에게 들을 만한 청력을 주었으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였으며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어느 누구도 안 나갔을 때 그와 같이 외로이 지내는 죄인들에게 두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분이 먼저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강도들과 함께 강도처럼 죽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보시고 또한 판단하여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삶에 이 그분이 치른 이 고통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며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계속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또한 범죄하였다 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고통이 당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든지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치렀던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죄, 또한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이 굴레를 하지만 끊고자 하셨습니다.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자 한다면 그 생명을 새로이 얻고자 한다면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상고의 고통을 치르듯이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한 범법을 용서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기에 대신 죽어야 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 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 하시는 날이 그의 손에게서 영원하리라. 그가 자기 혼이 희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성경 기록대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의미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상고의 고통이었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 누군가가 이 상고의 고통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또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어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담당해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시겠습니다.